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일이 2025년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식을 먹을까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주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추수에 대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추수에 관한 말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석이니까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추수와 절기가 맞질 않습니다. 예,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보통 11월 후반에 있잖아요. 우리 추수와 절기가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날짜도 추수와 상관이 없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로 본다면 추석이 추수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추수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직접 와닿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추수에 직접 연관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하다못해 취미 삼아서 텃밭이라도 일구고 있는 사람은 추수 직접 와닿겠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추수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추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타포.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 바로 그런 인생의 메타포 말이죠. 인생의 메타포가 뭐냐?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의 메타포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유행가죠. 그렇죠? 유행가 가사지만 인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과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길, 그 나그네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타포입니다. 단지 그냥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추수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을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잘 사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인생의 메타포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메타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추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같습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절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 분명히 맞아요. 예,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 기쁨인 것 맞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죠. 추수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우리 삶과 신앙을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바로 그게 메시지입니다. 언뜻 볼 때는 이 시편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 시편을 제대로 깊숙이 보지 못한 데서 오는 좀 빗나간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단지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 라는 걸 말해주려고 이거 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 언젠가 그런 좋은 날이 오는 거야. 신앙인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그런 기쁨, 그런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추수라고 하는 인생의 메타포 그리고 신앙생활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지금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게 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 기가 막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볼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사실이야. 이게 혹시 꿈이 아닐까?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멈출 수가 없고 그냥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벅찬 감격의 그 체험을 그 은혜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걸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뉴스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이 거기에 함께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감격에 처음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다 라고. 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그런 그 기쁨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예, 그것은 이 시편 126편이 그냥 시편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 하마알로트라고 얘기합니다. 쉬르 하마알로트. 그런데 이것은 그냥 후대에 붙인 게 아니고 후대에 뭐 이건 성전에 올라간 노래야라고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예,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모든 시편마다 앞에 이 쉬르 하마알로트 그대로 번역하면 쉬르는 노래고 하마알로트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15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고 이 노래가 노래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다윗이 저자라는 것도 나오고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 나오지만 대부분 나머지들은 안 나와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 15권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15개의 그 시편을 묶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 뭐냐. 이 노래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쉬르 하마알로트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말 성경 뭐라고 번역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입으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세 차례씩 명절을 맞으면 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올라옵니다. 근데 그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예, 그들은 영적 순례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걸음의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걸음을 그냥 걷지 않았어요. 걸으며 찬양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막 부르던 노래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점점 커지겠죠. 많이 모이니까 다 같이 함께 부르니까.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겁니다. 그런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부터 이게 좀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인생 전체를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참 신앙인의 노래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단지 성전에 올라간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 전체를 순례자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의 노래로 발전을 한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6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거는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 즉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예, 걸어가면서 오직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가 있죠. 이 땅을 걷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순례자죠. 방향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순례자죠. 바로 그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체험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간구와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 우리의 이 거룩한 간구와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만이 우리가 흔들리면 그건 신앙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기서 떠나게 되면요, 그건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게 참 신앙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놀라운 응답,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시편 126편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요, 그때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정말 그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래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는 감격이에요. 그러면서 아찔하죠. 만일 그때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만일 그때 예배를 포기했더라면, 언약을 놓아버리고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이 언약의 주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런 날이 있네요. 이런 기쁨이 있네요. 이 생각이 막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 사람이,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아간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네, 이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법칙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신앙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참신앙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예, 참신앙은 뭐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도 예,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참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추수를 하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흘린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추수할 때 이제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 감격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기쁨이 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아니 그것보다는 더 리얼한 표현은 저한테는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거 같아요. 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저한테 와닿는 것은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 예, 그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지만 여기 시편 126편 이 말씀에 나온 표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게 뭐가 잘못돼서 혹은 범죄하면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예요. 예, 내가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영성, 그 신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요. 답답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그래서 나아가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 너무 하기 싫어. 진짜 재미없어. 뭐 얼마나 여러 번 그만 때려쳐야지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특별히 이 삶을 더 지속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정말 그래서 나한테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은 더 이상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끝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제가 뭐 늘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 표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예, 가족이 바로 그 사람이고 자녀가 바로 그 대상이고 성도들이 또 주변 친구들과 그리고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아서 혹시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사람한테 가서 선물을 하거나 혹은 뭐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왜 이러느냐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씨를 뿌리는 중이다. 예, 파종하는 중이다 내가.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한테 너무 상처가 되고 그냥 그만 관계를 끊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은 아니다 싶은 순간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실망스럽게 나를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망과 미움과 아픔을 무릅쓰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그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삶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삶을 투자하는 것. 아무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빡빡하고 힘들어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 현실이 너무 절박해서 그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 경우 지금 그 상황에 그런 꿈을 꾸고 그건 사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꿈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이걸 투자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냥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나서서 우리를 비난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이 많았어? 근데 막 그냥 와서 너 미친 짓이야, 그걸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왜 저래? 막 아니 지금 네가 네 처지가 어떤데 무슨 선교원금을, 무슨 하나님의 어떤 뭐 일들을 간다고, 선교를 간다고, 무슨 그런 사역을 한다고, 무슨 네가 남을 돌본다고 이러면서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그래도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꿈에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읽어보세요. 예, 1800년도 후반에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고. 만일 그때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스크랜튼이 그들의 그런 말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으면요, 지금 우리한테 복음은 없어요.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예, 알고 싶으면요, 예, 양화진 가보세요. 외국인 무덤 가보세요. 3개월짜리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와서 자기 자녀들 다 죽였어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다. 성경 밖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가장 감동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다산 정약용의 농부 아사 침궐 종자라는 말입니다. 농부 아사 침궐 종자. 번역하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산 정약용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 중에서 그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낸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벤 채로 죽습니다. 그거 안 삶아 먹어요. 그거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 먹어버리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 봄에 어떻게 하려고? 예,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이 그대로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우리 신앙의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좀 다르죠. 거기는 비장하죠. 처절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전능자가 반드시를 썼어요. 전능자께서 당신의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2025년 추석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